중국에서 시작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동양인 혐오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람, 서양 사람들은 이 동양 사람들을 꺼립니다. 동양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굉장히 뭔가 심각한 어려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인 혐오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난주 월요일에 굉장히 이 한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오스카상 4관왕에 달성을 했습니다. 92년 아카데미상 역사 속에서 비영어권 나라의 영화가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성적을 거둔 것은 역사 속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영화가 92년 아카데미상 역사 속에서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요. 정말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화 내용 중에 잔인하거나 선정성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영화를 잘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숭실대학교 문화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대학원에서 문화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조금 볼 줄 압니다. 조금 평가할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화의 각본은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 더 이상 해설이 필요 없을 만큼 배우들의 표정과 환경들이 강렬한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나오는 클래식 음악들이 외국인들이 해외의 외국인들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는 그 도움을 철저히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자는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 편견을 담은 프레임을 넘어서서 모두가 다 동일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영화는 고발해내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에 대한 아픔, 가난한 자들과의 싸움, 멍청한 부자들의 사고의 편견,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모든 사람은 다 기생충과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다른 사람을 빨아먹고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생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는 우리로 하여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전 세계 영화인들이 이 영화에 열광을 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이 영화에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일까? 시상식장에서 봉준호 감독에게 이런 황당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기생충을 왜 한국어로 만들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외국어로, 미국 언어로, 영어로 만들든지 불어로 만들었으면 세계적인 영화가 될 텐데 왜 굳이 한국어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되 이 봉 감독이 아주 순발력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좀 더 내 이웃,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고 싶어서 한국이라는 장소와 한국어라는 언어를 자연스럽게 택하게 되었노라고. 그러니까 기생충이 세계인들의 공감을 사는 데 원천적인 원인이 뭐냐면 다름 아니라 소재의 적절성 그리고 콘텐츠의 시대성입니다. 소재의 적절성과 콘텐츠의 시대성입니다. 한마디로 불평등 이야기합니다. 불평등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소득 불평등, 남녀 간의 성 불평등, 인종 불평등, 배운 자나 못 배운 자의 불평등, 이것이 세계 모든 민족들이 고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시위하고 있는, 극복하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세계 모든 민족의 이슈들입니다. 중요한 이슈, 그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충이 헐리우드에 이 공감을 샀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비록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소재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지만 이는 이미 세계가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만 겪는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불평등의 문제를 터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많은 세계의 영화인들에게 호감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기생충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어떤 파국적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인지 똑똑히 보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처참하게 죽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을 저는 내리면서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영화를 통해서 시대의 창이자 미래의 예감도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평등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많이 누리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나는 못 누리는 거예요. 불평등하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나는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등, 기분 나쁜 거죠. 속여서라도 거짓을 쳐서라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의 그 직장인들은 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산답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병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업무적 부담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을 갖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병이 뭐냐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여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우울한 상태에 빠져있는 현대의 직장인들이 그렇답니다.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우울한 상태에 빠져있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속인 채. 대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지요. 사람을 상대로 하려면 얼굴은 웃어야 되지만 속은 병들어 있고 마음에 우울증들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두 번째 종류의 그 병이 뭐냐면 슈퍼 직장인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 이 염려, 걱정이 마음에 휘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늘 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늘 일에 매여 있는 사람, 일에 더 집착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종류의 병이라는 것이죠. 일을 놓을 수가 없어요. 언제 이 직장에서 쫓겨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더 노력해, 더 시간, 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에 중독이 되어야 내가 그나마 이 자리를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증후군이 이 현대의 마음의 질병으로 남아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이 뭐냐면 Why me? Why me? 증후군. Why me? 뭐냐면 나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증후군이랍니다. 내가 보니까 나보다 실력이 없는데 승진이 빨라요. 그런데 나는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좀 못난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은데 대우가 많아요. 대우가 좋아요. 그런데 나는 대우가 형편없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Why me? 증후군. 왜 하필 나한테? 왜 하필 나는? 그래서 뭔가 자신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현대인이라면 이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생각한다면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마음의 회복을 갈망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7절 전반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기 만물의 마지막 즉 말세의 시대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말세의 시대, 아, 야 말세다 말세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와요? 마음이 두렵지요. 마음이 무섭지요. 마음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공포심이 가득해요. 염려가 돼요. 걱정이 가득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반드시 우리는 마음의 회복을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마음의 회복을 갈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음의 회복을 갈망하시길 바라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함과 침착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함과 침착한 마음을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마음의 질병, 마음의 상처, 마음의 지침, 마음의 힘듦 이런 것들을 겪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가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도가 되고 길을 갈 때도 기도가 되고요. 또 힘든 일 만날 때도 기도가 되고요. 기쁜 일 있을 때도 기도가 되고요. 즐거운 일 있을 때도 기도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좋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전함과 침착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음의 회복을 갈망하신다면 첫째로 하셔야 될 일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오늘 7절 후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소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뭐냐면 온전한 정신을 보존하여 현명하게 판단하라 얘기해요. 온전하게 정신을 보존해서 현명하게 판단해라,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고 얘기는 바로 그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환경 때문에 힘들어지면 정신이 쏙 빠집니다. 정신이 쏙 빠져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판단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정신이 쏙 빼놓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정신을 보존하여서 잘 판단해라.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게 근신하여라고 얘기하죠. 근신하여, 헬라어로 네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네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술에서 깨어나다라는 의미예요. 술 취함에서 깨어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을 조금 더 이 본문과 연결 지어서 해석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침착하고 냉정한 마음이에요. 침착하고 냉정한 마음. 여기 근신하여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성을 잡는 조심성으로 대해라. 마음의 중심성을 잡는 조심성이 필요해요. 힘들수록 마음이 지칠수록 마음이 힘들어질수록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마음의 중심성을 잡는 조심성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침착함과 냉정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뭘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즉 마음을 환경과 주어진 어떤 현실 앞에 빼앗길수록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두려워지고 무서워져서 공포심에 휘감길수록 하셔야 될 일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마음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 속일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은 여러분들을 이 온갖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갖 주어진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 속일 것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정신을 쏙 빼놓을 것입니다.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중심성, 그 조심성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엠 바운즈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은 그럴듯한 합리화로 들리지만 그러나 이런 식의 합리화는 우리 영혼을 죽일 뿐이다. 우리 영을 죽일 뿐이다. 바쁘다는 핑계 하죠.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 내가 바빠서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기도하겠다. 지금은 바빠서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합리화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합리화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결국 그 일은 우리 영을 죽일 뿐이다. 영적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출구이자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입구가 된다. 그래서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면 기도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원한다면 기도해라.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들 두렵게 만들 겁니다. 온갖 무서움으로 여러분들 괴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리저리 피해봐도 피할 길이야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상황과 환경이 우리 정신과 마음을 쏙 빼놓을 것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마음껏 둘 곳 제대로 없습니다. 온갖 상처로 얼룩져 있고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의 마음의 회복을 갈망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우선에 둬야 될 자리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의 회복을 갈망한다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인간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 종말의 때일수록, 말세의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꼭 점검하셔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신뢰해주는 단 몇 사람만 있어도요, 그 사람은 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살기 폭폭해도 그래도 내 주변에 나를 그래도 응원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한없이 이렇게 지지해주는 단 몇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생각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죽어요. 오늘 성경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분명히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분명히 지금도 여전히 눈물 흘리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힘이 날 것입니다. 회복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살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언제냐면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예요.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 그때 마음이 힘들어져요.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당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그 사람만은 내가 나를 정말 믿어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때 좌절이 되고 막 절망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지 뭐죠?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 서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요. 서로 간의 관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좋아야죠. 그런데 만약에 서로 간의 관계가 나쁘다면 건강한 신앙인일까요? 건강한 신앙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라면, 사람과의 관계가 전혀 엉망이라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회복을 원한다면, 갈망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두 번째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일을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면 정죄가 많아지고 비판이 많아지고 보복이 많아져요. 안갚음 이런 게 많아져요. 사랑이 식어지면 그래요.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도 무서워져요. 교회도 사나워져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랑이 식어지면. 그런데 놀랍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이 식어집니까? 나 중심적이 되니까. 이기적으로 되니까. 다른 사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회복을 갈망한다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보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며 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나에게 보증해 주셨던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 아닙니까? 이런 이 사랑받은 자가 우리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뜨겁게 사랑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성령님의 여전히 역사하시고 감동해 주셔서 내주하시면서 보증해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가 다른 이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뜨겁게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뜨겁게라고 하는 것을 개역성경에는 열심으로 되어 있어요. 열심으로. 또 공동번역성경에는 진정으로 되어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라. NIV 성경에는 deeply, 깊게 사랑하라. 깊게 사랑하라.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열심으로 진정으로 깊게 사랑하라 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 용서예요. 용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라 얘기합니다. 봐도 못 본 척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지나가자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이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 얘기할 때 이 덮는다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덮는다. 칼로테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쓴대요. 덮는다. 칼로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재물을 피를 흘리게 하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재물에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재물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를 덮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요. 여러분 재물의 피를 흘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기 위해서 재물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른 척해라,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지나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함으로 그가 고쳐질 때까지 기다려주라 이게요. 피를 흘려서 덮어주듯이. 언제까지요? 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떤 실수와 허물에도 다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라. 두 번째, 그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원망 없이 대접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 구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있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개그맨 이경규 씨와 강호동 씨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무작위로 초인종을 눌러서 밥 한 그릇 얻어먹는 한 끼 줍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끼 줍쇼. 그런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대부분 실패하죠.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편집을 했기 때문에 뭐 몇 번 실패하고 그냥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편집 안 한 것까지 계산하면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실패하다가 한 번 성공하는 거예요. 한 번. 어떤 때는 성공 못할 때도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예기치 않은, 미리 서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죠. 그렇잖아요. 시간 들여야 되고 돈도 들여야 되고 몸도 피곤한 일이란 말이죠. 우리도 역시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하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이 생길 때가 생겨요. 불평이란 게 생기죠. 대접은 할 수 있는데요. 한 네 번, 다섯 번 대접하면 그래도 한 번은 밥 한 번 사는 거 아니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본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내가 그래도 네 번, 다섯 번을 샀으면 지가 그러면 한 번을 사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 안 해요? 대접을 하다가도 기분이 나빠요. 불평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원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래요. 무슨 얘기냐면 불평 없이 귀찮게 여기지 말고 대접하라. 무슨 얘기냐면 대접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히 여겨라.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을 감사히 여겨라.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을 감사히 여겨라. 내가 누군가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여겨라. 얘기하는 거예요. 귀찮게 여기지 말고 불평 없이 섬겨라. 나누라. 베풀라. 주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우리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대접할 줄 믿습니다. 예. 원망 없이 하세요. 불평 없이. 한 네 번, 다섯 번 했는데 밥 안 사면 그냥 불평하지 마시고 귀찮게 여기지 말고 또 사세요. 한 여섯 번 사다 보면 또 사겠죠, 뭐. 예. 그렇게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세 번째는 뭐냐?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거예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이 표현입니다. 섬기긴 섬기는데 봉사하긴 봉사하는데 어떻게? 각각 받은 은사대로. 여기 은사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이 은사예요. 그런데요, 내가 만약에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은사 소멸됩니다. 은사가 소멸돼요. 여러분, 처음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세요. 정말 넉넉히 은사를 주세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면 귀하게 쓰임받는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꼭 기억하세요. 사라져요. 여러분, 봉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기쁨으로 봉사하는 일에 쓰셔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마지막 때일수록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결코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도와줘야 합니다. 여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에게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바로 그 은사로 서로를 위해 봉사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봉사하라고 그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으면 그 은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받은 은사대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책임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학자 크라잉 베리 웰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네 가지 힘을 얘기합니다. 네 가지 힘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파워 오버, 지배력을 얘기합니다. 지배력. 두 번째는 파워 어게인스트, 이 공격력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워 포, 바로 이 베푸는 능력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파워 위드, 바로 함께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 지배력도 있어야 되고 공격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베푸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함께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저는 함께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파워 위드 협력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하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은사 발견 테스트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은사를 발견해 드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부분에 봉사하면 행복할 것인지 즐거울 것인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조건.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0절 중간절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단순히 어떤 일로 생각하면 내가 일을 맡았다고 하면 그것은 부담스럽고 억지로 담당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맡았다고 하면 그것은 기쁨이요 감사가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여러분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가니까 일도 많이 시키더라. 아, 힘들어 죽겠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살았는데 또 교회 가니까 또 일 시키더라. 여러분 그 사람은 계속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담이고 억지예요. 그렇지만 은혜로 생각하면 그것은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일에 선한 청지같이 봉사할 때 우리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 은사, 하나님의 여러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사역했던 목사님 계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담임 목회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청병력 같은 일이 벌어졌지요. 몸에 암이 찾아온 거예요. 심각한 암이 찾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에부터 사임을 하고 항암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 목사님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담임 목회하던 목사님이 유학을 떠나게 됐고 유학을 떠나면서 그 교회 강단을 이 암이 걸린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네가 와서 주일 설교 좀 해줄 수 있겠는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는 편한 마음으로 그래 몇 주 해주지 하는 마음으로 선뜻 수락을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미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과정 가운데 진행됐던 일입니다. 교인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올까? 야, 어떤 목사님이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할까? 그런데 목사님이 강단에 서자마자 교인들이 실망했습니다. 눈은 꽹하니 들어가 있고 머리는 다 빠져 있고 짱상한 몰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힘겹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다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회의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한 안수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암투병 중일지라도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런 설교를 단 한 주밖에 듣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교회로서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런 목사님을 단 한 주 이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들을지라도 우리 교회로서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만장일치로 그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되었어요. 충북 음성에 있는 교회예요. 목사님은 자신을 담임 목사로 인정해 준 교회와 성도들께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루하루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고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성도들 역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목사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더 도와드리고 더 힘이 되어드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오늘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마음의 상처로 허송 세월 낭비하지 말고 마음의 회복을 갈망하여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기도하며 뿐만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그리고 선한 청지기같이 은혜로 맡겨주신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는 확실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상처와 공격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마음의 회복을 갈망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사랑하되 서로 용서하며 원망 없이 대접하게 하시며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는 그런 생으로 보다 높은 의미와 의미의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믿음은 때와 시기를 알고 사는 것이며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마지막으로 여기고 산다는 것이지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을 도둑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더욱 기도함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허물과 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좀 더 사랑하며 선한 청지기로서 받은 은사대로 협력하는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해오셨겠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평소의 마지막을 늘 의식하며 소중한 것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갖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열심히 진정으로 깊게 뜨겁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맡겨준 일을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생각하도록 감동하시어 각각 받은 은사대로 협력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회복을 갈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